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예언을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일제히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말한 것에 대해서 결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든 그것을 장담하거나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실언하시거나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책임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든 약속은 기필코 지켜지며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를 해봐야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인 우리에게 주님은 맹세를 금하셨습니다.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맹세하기를 좋아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헛되고 거짓된 맹세를 남발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우리를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장담을 하거나 맹세를 하면 나를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을 했던 그들의 그 요란한 말은 모두 허세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큰 법입니다. 맹세를 남용하는 것은 행위에 치열하고 진지한 노력 없이 그저 세치 혀로 손쉽게 신뢰를 얻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헛되고 거짓된 말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는지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대조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그 일들을 인성을 가지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스도 자신의 솔선수범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32절 33절에 그리고 그들은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온다. 그리고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에 앉으라.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과 함께 데리고 가신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헬라어 원문으로 게드세마니라는 뜻인데 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동산 어딘가에는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즐겨 기도하시던 이곳에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을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정된 자리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올리브 열매가 틀 속에 들어가 맑은 기름으로 짜내어지듯이 이제 주님은 마지막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짜내어서 기도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열심을 내셨던 기도를 모순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게으르고 나태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힘겨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기도를 꼽게 되는 것은 왜 주님께서 그토록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일이 아닌 기도에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은 기도이셨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신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간절한 기도이셨음을 성경 누리에게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주님은 이제 기도하시는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제자들을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기도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림자처럼 주님을 수행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주님은 기도의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으셨음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홀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주께서 두려워하시고 슬퍼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에크담 베이스다이, 이 헬라어의 뜻은 놀라다, 무서워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감정이 매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슬퍼하사, 아데모네인 이런 단어의 의미는 괴로워하다, 비탄에 잠기다 이런 의미로 깊은 슬픔에 잠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감정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불안과 슬픔에 잠겨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당하시게 될 육체적, 정신적 극한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주님을 이토록 두려움과 슬픔에 잠기시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겪으시게 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놀라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토록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신 일은 다름 아닌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 자신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이 일 때문이었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짐을 지시는 일로 인해서 주님은 지금 그런 복합적인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 어렵지 않고 매우 이 일을 쉽고 간단하게 여기시면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노와 처절하게 버림을 받게 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공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야 하는 이 속죄의 사명으로 인해서 주님은 지금 매우 놀라시고 두려워하셨고 깊이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어지지 않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만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와는 무관하신 주님께서는 그 낯선 죄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감당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솔직한 감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징벌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하지 않으신 순결한 분으로서의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모든 대속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게 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그분은 매우 놀라고 슬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순결하신 그 본성 안에서 죄의 대가를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셨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느끼신 고통과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께 힘을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의 위대하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이 메시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셨는지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신 주님은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해 오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기를 매일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유혹과 시험에 약한 존재들이고 쉬 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멀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식어지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모든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의 공통점은 기도가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지극히 형식적인 매우 미약한 기도만으로 간신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일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마귀에게 장악당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언제나 쉽게 패배하고 항상 타협하고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할 뿐인 항상 시험에 들어 넘어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게으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넘어짐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잘난 체하면서 자신을 과신하는 베드로, 어머니를 앞세워서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예수께 청탁했던 야고보와 요한. 주님은 왜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과 그들을 향하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 관해서 무지한 존재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지나지 않은지를 주님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던 그들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그들 스스로 마주하게 만드심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올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이 세 명의 가장 문제의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마지막 기도의 처소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이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챙기시면서 마지막 대속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그렇게 간절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34절에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마음이 죽기까지 심히 괴롭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peril repose, 심히 괴로운, 몹시 슬퍼하는 이런 뜻입니다. 죽게 되었으니 헤오스다나투,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정신적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거듭 주님의 심정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돌 건질 만큼의 거리로 더 나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홀로 더 외딴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주님께서 홀로 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심도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감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방해만 될 뿐임을 아셨기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모든 기도의 짐을 홀로 지시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고독합니다. 누구도 지금 고통스러운 내 처지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자리는 고독한 법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고독의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독의 무릎꿇음 속에서 그는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함께 같이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성경을 묵상하는 일도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도 고독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숙성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합심의 기도는 개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달구어진 그 기도가 모여질 때 더 강력해지는 법입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머물다, 메이나테라는 말은 체류하다, 확고부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기 머물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도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숭고한 기도의 사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오늘도 모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에게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고, 이 예배당에서 제자들이 다하지 못한 기도의 동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닮은, 주를 위한 주님의 남은 헌신과 충성을 감당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항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머물면서 오늘도 주님을 대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조금 나아가신 후에 땅 위에 엎드려 계셨다. 그리고 그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때가 자기로부터 지나갈 것을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고 계셨다. 아바 아버지요, 당신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 잔을 나로부터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자세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땅에 엎드리는 기도는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기도는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순환이 자신에게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순환과 죽음이 주님께로부터 피해가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숭고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셨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그 진노와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대속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과 깊은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고, 솔직하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제일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느끼셨던 고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기를, 부디 이 악몽 같은 일이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께서 느끼신 것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이 흑암의 시간들이 제발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매우 친근한 표현인 아바, 아바라는 말이 나오죠. 아바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주실 것을 아바 아버지께 주님이 구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빠와 같은 아주 친근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저를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느 친근한 아들, 딸처럼 주님은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절망적인 날에,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하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나아가서 아빠, 저를 부디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매우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괴로움의 순간에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고 아바 아버지요 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이 잔이 저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바로 이렇게 아빠에게 간청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바로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친밀히 하나님 아빠를 부를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부디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옮겨주시기를 구하셨던 주님의 기도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져야 될 대속이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인성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본성적인 기도를 뒤로 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본받아야 합니다. 연약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말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만 할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기어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목사, 장로, 집사의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무거운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십자가를 지는 괴로움과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디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하실 만큼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주님의 마음은 이 잔을 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대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며 그것을 간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주님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명의 잔이 있듯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그 두려운 저주를 주님은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면하게 해달라고,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 이것은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인간이 인간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그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메시아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명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감당하는 그것,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침내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 땅에서 완성할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던져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말의 의미이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만 되는 위대한 사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는 아주 간단하게 뒷전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함을, 하나님을 예배함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만을,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제1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삶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시몬아, 내가 자고 있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으로 마음은 원하나 육신은 약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모든 순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일깨우시는 마지막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던 중에 문득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내가 자고 있는 것이냐? 내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아무개야? 내가 지금 자고 있느냐? 저는 오늘 주님의 이 간곡하신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임박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치면서 절대로 자기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말씀으로 베드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 그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우레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과연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자들인지를 스스로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대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주님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 주님의 심히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이 우리 모두의 영혼의 창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뿐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주님 자신이 그것에 관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모든 이유는 기도가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능가하는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강과 진정한 위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참으로 영은 진정으로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토 푸튜마라는 말인데 이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 푸튜마. 원유로 돼 프로듀모스, 열심히 있는 자발적인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자발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게으른 육체가 연약한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신앙이 질이 멸렬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이 게으른 육신을 이기는 길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 같은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믿을 뿐입니다. 마음으로 교회 가야지, 마음으로만 성경 읽어야지, 마음으로만 기도해야지.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쳐서 순종시키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이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고 조금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제어하고 육체를 복종시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정확한 언어는 훈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훈련된 군인은 전장에서 평상시에 받은 혹독한 훈련대로 어떻게 용감하고 민첩하게 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은 군인들, 오합지졸들이 되어서 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육체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지 않고 경건에 이르는 길, 성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작은 언덕도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편안하게 대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진정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 없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 기도하고 경건의 모든 방편을 굳게 붙드는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유약한 육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 그리고 다시 나아가신 후에 그는 바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주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들이 내리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무엇을 대답할지 알지 못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은 계속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민망해서 주님께 아무 대답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넘어져 봐야 자기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그 자만심과 교만이 여지없이 깨어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실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망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실패와 내 자신에 대한 좌절이 비로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낙담했고 좌절했고 두려웠고 슬펐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해 오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모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웠고 근심했고 슬펐습니다. 슬프고 두려운데 잠을 자는 제자들. 두려움이 몰려오고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이 옥죄어 오는 순간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슬픔이 엄습하는데 잠을 자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지금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두렵고 슬픈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고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은 두렵고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 자면 안 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토록 선명하게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짚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집에서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그럴 마음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성령은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휩싸인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두렵고 근심되고 슬픈데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오늘도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반드시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 일에 실패했던 베드로 그는 결국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실패를 바탕으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난 척하던 베드로. 그는 그렇게 주님께서 세 번이나 오셔서 깨우셨어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결국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외면하다가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주님을 결국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움직여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따름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모든 위기의 순간에 환난과 핍박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다른 이유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을 겁니까?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을 자고 있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의 영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은 언제나 졸음으로 일관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 언제나 지각을 하고 또 번번이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 이번 주에도 성경을 전혀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 끝도 없는 넘어짐을 우리는 이렇게 매일 반복하고 있을 때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잠자고 있는 영혼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41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오신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부터 너희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쉬어라. 그것은 충분하다. 그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들에 넘겨진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깨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감당하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그 깊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감당하실 사명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자, 이제는 자고 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다소 냉소적인 의미로 이제는 너희가 무한정 자고 쉬어도 상관없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마침내 그 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죄인에 넘겨지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 일을 이제 나는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길로 나는 나아갈 것이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전혀 위축되시거나 겁에 질리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위험찬 모습으로 이제 주님 자신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분명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용감하시고 늠름하신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에는 주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종교 권력가들과 성전 경비병 그리고 로마 군사 600명을 합쳐서 약 1,000명이 가까이 되는 인원이 지금 주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배신자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앞서서 주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은 혈투에 가까운 기도로 피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계셨을 것입니다. 피와 땀에 젖은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원수들 앞에 서셨습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주님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가장 감당하시기 힘든 그 사명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그 시간이 우리가 꽃단장하는 시간일까요? 간절한 기도와 금식으로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도 전혀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잠든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깊고 간절한 기도에 승리하신 주님은 용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셨습니다. 기도에 패배한 제자들은 오합지졸들이 되었습니다. 모두 뿔뿔이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기도하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두움과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으로 시작해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소리로 시작해서 모두 도망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경외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를 통해 그를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고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치 않는 신앙의 과정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굳게 신뢰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예언이 성취됨을 믿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서 부활시키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온전하여지게 되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 다시 살아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소망과 확신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하기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깊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이 누적될 때 우리의 힘겨운 삶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련도 고난도 주를 의지함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참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태산 같은 시련과 고난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고통과 두려움이 근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자들과 같이 넘어짐이 예견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피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도할 것이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냐, 우리는 이 양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를 깨우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결심을 오늘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당신의 기도의 모습이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밑거름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승리하며 나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모두 패배하여 배도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이토록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이 잠든 채 지금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간절하고 열렬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